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문이 열린 가운데에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린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이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24절의 말씀은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들 알고 있고 또 많이 써먹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어떤 크나큰 교훈으로 남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뭘 생각하냐면은 희생을 거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희생하는 정신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가르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손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24절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라 이러한 그 가르침으로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이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만 달랑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끌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볼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걸 항상 살펴야 되고 또 뭘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앞뒤의 말씀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들이야 뭐 목사처럼 그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와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서 쉽게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의 말씀 보면서 우린 쉽게 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는구나 이런 이해가 많이 되겠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끼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실을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그 말을 예수께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3절에 오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란 얘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다시 보면은, 자, 유월절에 예비하러 온 헬라 몇이 지금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으면은 답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 만나겠다, 이게 아니면 안 만나겠다, 그 둘 중에 하나 답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만나겠다 이런 말이나 뭐 안 만날란다, 이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는 느닷없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답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 결국 예수님의 그 이 말씀은 지금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 지금 이때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구나,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몇이 예수를 뵙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헬라인이 예수를 뵙고 싶어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걸 봐라 말이죠. 헬라인이 나를 보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의미를 맺는다, 이러한 지금 말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 말씀이 그 앞의 상황과 그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희생을 겨우고 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희생을 가르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희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의 며칠 왔다, 예수를 보고 싶어 한다, 그걸 말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인자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교훈하는 그런 도덕 시간으로 읽으시냐 그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산상설교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 지금 예수님이 희생을 가르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쉽게 말해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의 미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희생한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하실 리가 없다 그 말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건 마땅한 것이고, 또 그걸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가르친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희생에 대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있는 얘기죠. 그리고 희생 역시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희생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희생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말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 목사 그 총회에서 하는 목사 교육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앉아있으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있다 왔는데, 뭐가 답답하냐면은 도대체 이 성경에 충실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건 무슨 강의를 한다는 그런 목사님이 할 것 없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결국 말하는 건 성경은 읽어놓고 따로 치워버리고 자기의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걸 본문 삼았으면은 그 성경 말씀이 말아 가르치는 거, 그걸 들으려고 그걸 전하면 되는데, 성경은 읽기만 하고 다음부터는 성경은 팽개친 채 몽땅 본문과 상관없는 말만 계속 늘어놓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 말하는 얘기죠. 결국 성경은 자기 말을 하기 입에 끌어다 이용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우린 성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 읽을 때 이건 내가 잘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떤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또 성경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는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계속 읽으니까 읽고 넘어가는,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식이 돼버릴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구절은 뭐 안 봐도 분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머리도 바뀌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더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쳐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충실한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한테 딱 한 가지 뜻만 고정시켜가지고 다가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의미와 깨달음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성경을 대하는 것, 그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전에 깨닫고 있던 그것과 다른 깨달음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희생하는 삶에 대해 교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교훈해 버린다면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또 다른 의미는 가려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조심하자는 것,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을 보면서 신자의 희생에 대해서 강조 끝나버린다면, 자, 헬라인 몇이 예수를 배우고자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인자 영어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한 이 이유가 뭐냐는 거, 이건 결국은 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생하자 이래 버린다면 그럼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씀은 그냥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결국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하늘의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뒤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자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걸 우리가 제쳐버린다면 결국은 24절의 말씀은 희생하자, 그 교훈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자의 영광 얻을 때,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중에서 맨 먼저 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냐 좀 짐작하시겠죠.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맨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술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래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때가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상식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언급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었다, 그 상황에서 왜 십자가 죽으실 그 때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보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되어질 일이 뭐냐는 것,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때가 이뤘을 때에 되어질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한 것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곤란들,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을 해결사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내 때가 되면은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 때는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곤란한 문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비유 뒤에 3장에 시작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대화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대화가 3장에 시작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을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 미리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감이 좀 잡힙니까? 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가지고 포도주 맛이 조금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전혀 다른 존재, 즉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물 때다가 한 가리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가 있어라, 이런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데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게 창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이 있어야만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번거롭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해놓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방법 쓰신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있게 된 기적이 뭐냐, 바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 이것이 있을 거라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고 죽으셨을 때 이루어질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이 오심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의 때에 되어질 거라는 것,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거다, 바로 이런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다시 4장 가면은 무슨 얘기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한 사마리아 여인이 새롭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12장에서는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가나 혼인잔치와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자 영광을 얻을 때 그게 뭐냐?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한 때는 예수의 죽으심을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한 인자의 영광 얻을 때 역시도 예수님을 죽으심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그것을 인자 영광을 얻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왜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되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 죽으시는 그때가 왜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얻는 그런 때가 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까 말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이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 되는 것이냐, 뭐 우리가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만약에 예수의 영광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했다는 것,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줘버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만들어주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뛰어난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혼인잔치 기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영광은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그것 때문인 것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두고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그 포도주가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롭게 태어난 그 성도가 예수님에게 영광이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말한 영광,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왜냐하면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의 죽으심 어떤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또 그 생명을 새롭게 태어난 성도가 뭘 증거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자체가 예수에게 영광이에요. 봐라, 예수의 죽으심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게 아니다, 그걸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게 죽게 된 그런 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게 죽으시는 위대한 죽음이고 소중한 죽음이고 보배로운 죽음이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성도를 통해서 증거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두고 새롭게 된 피조물을 두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성도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주고 있는 것, 그게 성도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세워서 너를 성도되게 해가지고 너를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자로 만들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 그런 예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다는 것, 그게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3절에서 말하는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자 영광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인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인자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다. 왜?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주어지는 새롭게 태어난 성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이 바로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얻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어진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을 때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바로 그때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하늘의 밀이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희생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주님의 성도, 그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말씀으로 하늘의 밀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주님의 열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열매다. 밀알의 땅에 떨어지고 그 밀알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면은 뭐가 맺히겠습니까? 분명히 밀알에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알에서 밀알에 맺어지는 것이지 보리나 쌀에 맺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맺어진 밀알이 원래 땅에 떨어진 그 밀알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고 사라지는 것이고 그 죽고 사라진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진 밀알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밀알이 뭐냐면 땅에 떨어진 그 밀을 닮아있다는 얘기죠. 닮아있다. 왜? 밀알에서 맺힌 열매이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을 닮은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맺어진 열매가 성도라면 그 열매는 분명히 주님과 닮아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씨기 때문에, 주님이 씨셨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면 분명히 주와 닮은 열매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주님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죽고 떨어지고 열매가 없다, 그럼 그것은 허무한 죽음이죠. 헛된 죽음이죠. 근데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열매가 맺었다, 그렇다면 그 열매들이 바로 땅에 떨어진 밀알의 영광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처럼 희생하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헬라인이 예수를 뵙고 싶어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유월절에 예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그들의 예수를 뵙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를 때가 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맺어진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이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헬라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밀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맺어진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한다면 예수 열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열매로 맺어진 존재는 불구하고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열매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주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삶 역시도 헛된 인생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의 열매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 삶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마땅한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때가 이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멸망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주 안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보여주는 것과 포도주가 보여주는 것이 다르고 물의 맛과 포도주의 맛이 달라요. 이처럼 신자가 예수 죽으심으로 맺어진 열매라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 맛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그 맛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분명 우리가 세상을 잘못된 생애로 살아가고 있다, 그 증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세상 사람과 다른 맛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히 발산되는 맛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맛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 살피면서 그 주를 따라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맛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서 신자의 맛이 없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일부러 신자다운 맛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가고 그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그 맛을 알아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세상이 알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손해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또 힘든 일도 주 안에서 이겨내야 될 때는 그때도 있고 욕도 먹어야 되고 미움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주님이 씨가 되어서 맺어진 열매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생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씨가 맺어진 주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꽂고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빠져나온 죄의 구렁텅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겁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아무쪼록 주님의 열매다운 모습이 여러분께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입니까? 저희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지는 주님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씨가 되어서 주님이 죽고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주 안에 맺은 열매가 저희들일진데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주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 더듬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또한 주님 가신 그 길만이 나에게는 진리의 길이고 그 길 외에 내가 갈 길은 없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참으로 주님의 열매다운 그 맛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또한 주 안에 맺은 열매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앞서간 주님 붙들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